네, 우리 3주간 또 마지막 4주차에는 찬양 예배가 있기 때문에 4주 동안 파워웨딩 데이 우리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리즈 설교 주제가 뭐라고 했죠? 말씀이 삶이 되다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알죠? 네, 성경이 중요하고 읽어야 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내 인생 사용 설명서잖아요. 그런데 성경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성경을 가까이에 두고 읽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있다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까맣고 두꺼운 성경책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뭐 지루하고 따분하고, 네, 막상 읽으려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1월에 성경 일동은 하자라고 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고서 창세기만 읽고, 멈춰버리는, 그런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까이에 두고 자주 펼치고 이 성경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약, 보약 아시죠? 보약이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래서 여러분 보약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한 분들이죠. 제가 한 번은 겨울철이었는데 추위를 아주 많이 탄 적이 있습니다. 몸이 아주 차고 손발이 아주 찼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한의원에 갔습니다. 근데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해 준 거죠. 문제는 너무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 보약을 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다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약이 내 몸에 들어오면 내 몸은 따뜻하게 될 거야.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게 해주고 나를 건강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약에 대한 인식이 바뀌니까 제가 이 보약을 찾고 가까이에 두고 열심히 챙겨 먹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보약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가까이에 두고 자주 펼치고 성경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을 초콜릿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수가 이런 노래를 했죠. 그럴 때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다 함께 시작.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이런 노래가 있죠. 무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네, 나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쉼이 필요할 때, 이 초콜릿을 꺼내서 먹으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기운을 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도 초콜릿처럼 가까이에 두고 자주 꺼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초콜릿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불경스럽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초콜릿으로 비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은 초콜릿처럼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아니겠어요? 러브레터죠. 그러니까 러브레터니까 달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은 곁에 두고 습관처럼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연초에 1년에 한번 성경 일동 한번 해보자 하고서 창세기만 읽고 말아버리고, 네, 라면 끓여 먹을 때 받치거나 사발면 먹을 때 덮어놓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가까이에 두고 습관처럼 꺼내서 읽어야 할 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은 내 몸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그리고 꿀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초콜릿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성경을 초콜릿처럼 내 옆에 두고 자주 펼치고, 네, 자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경을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는 바울이 죽음을 거의 앞두기 직전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노사도가 이제 한참 후배인 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많았을까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거짓 가르침, 이단이 있을 때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 어떻게 목회자답게 살아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디모데가 알아야 할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정적으로 디모데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잘 기억해라. 내 말을 잘 기억해둬라. 내 말을 가까이에 두고 읽어라 라고 하지 않고 바울은 결정적으로 디모데에게 성경을 붙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도 유익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마음도 크겠지만 하나님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겠어요? 바울이 지식과 경험이 좋지만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는 지식과 처방이 더 지혜롭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의 말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되었는데요. 이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성경을 기록했어요. 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좀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그 사도라는 영화를 보면 조선시대 영조하고 그의 아들 사도세자가 등장합니다. 역사적으로 영조하고 사도세자는 극심한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영조가 자신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각색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영조는 늦은 나이에 얻은 그 아들 사도세자를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밤 늦은 시간까지 아들 사도세자를 위한 책을 기록한 거예요. 왕은 어떠해야 되는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위기 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지, 한 나라의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아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주고 싶어서 밤늦게까지 책을 쓰고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최고의 지혜와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딸 보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사랑의 편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최고의 지혜와 노하우와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연애 편지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애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날 사랑해서 보낸 편지 읽고 싶지 않습니까? 조금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있으면 왜 이런 표현을 했지? 그 말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편지 내용 중에서 나에게 감동이 되고 힘과 지혜가 되는 그 글귀를 읽고 또 읽고 되뇌이며 마음에 새기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물론 좀 어렵고 좀 지루하고 네 그래도 딱딱해도 그 속에 나를 향하신 사랑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지혜가 있다면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기록했어. 사랑하는 너에게 주려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에게 주려고 내가 성경을 기록했어. 그 안에 정말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그 안에 너를 향한 최고의 지혜가 있어. 그 안에 나의 숨결이 있단다. 그 안에 나의 사랑과 생명이 있어. 여러분들, 매일 아침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이사야의 말씀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네, 어렵고 지루하고 심판밖에 없다고 펼쳐볼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과 그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있어 라고 찾는 사람과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시면 새번역으로 읽어도 돼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할까요? 아직 우리가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때까지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은 뭐냐? 어려운 게 아니죠. 교훈은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진리. 진리는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진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교훈입니다. 책망은 뭔가? 잘못하는 것을 네 책망받고 회개하는 것이죠.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육,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특징은 뭐냐면 우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는가? 성경은 어떤 특징이냐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림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길 원해요? 우리는 보통 지적인 즐거움을 오! 새로 알았어! 몰랐는데 오늘 성경에 새로운 걸 알았네. 지적인 즐거움, 유의를 주는 어떤 말씀을 듣길 원해요. 감동적인 말씀.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말씀을 듣길 원해요. 그리고 전혀 부담 없는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으로 확인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봐,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 내 생각이 맞지? 내 생각이 옳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확인받고 싶어서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분들은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없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 자기가 예수님처럼 아주 온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찔림이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말씀에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료교육이 있잖아요. 우린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회개하면 돼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성장하는가? 우리는 언제 온전하게 되는가?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때, 그 찔림을 가지고 회개할 때, 그때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회개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회개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회중들에게 설교를 해요. 근데 이 설교가 강력한 돌직구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강력한 말씀이죠. 찔림이 있었어요. 그때 마음에 찔림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회개했어요. 정말 그런지 사도행전 2장 36절에 37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그 회중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때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초대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됐어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잖아요. 회개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할게요.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셨을 때 회개하고 온전하게 된 분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밧세바하고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이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어요.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가난했어요. 그 얘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그 암양은 자식처럼 함께 먹고 키운 소중한 양이었어요.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는 자기의 양을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뿐인 양을 빼앗아 죽여서 그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뚜껑이 열렸어요. 아니 도대체 그 인간이 누굽니까? 당장 죽여야 합니다. 이때 나단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찔림이 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감히 왕을 정죄해? 네가 감히 왕을 능멸해? 여봐라 이 방역자를 처단해라 하지 않고 회개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이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교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찔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아,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구나 라고 하지 마시고 아,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다윗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경은 나를 온전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를 온전하게 하며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묵상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내 마음에 세기가 되면 말씀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 누구요?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요, 여러분 딱 듣기에는 막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되게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뭐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디모데는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목회를 하기에는 좀 젊었습니다. 아, 목사님, 젊은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좋은 건데 디모데가 목회를 하기에는 나이가 어려서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기가 어려웠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나 또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에겐 더 큰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어요. 또한 디모데는요,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에 이런 말도 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도 바울이 합니다. 혹시 MBTI I 성향이신 분? 축복합니다. 내가 좀 소심하고 두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 괜찮아요.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잦은 질병이 좀 있었습니다. 사역이 힘들어서인지 아니면 디모데의 좀 약간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성향 때문인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위장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디모데가 변했죠. 선한 일을 할, 하나님의 일을 할, 좀 두렵고 무섭지만 하나님의 일에 도전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가 돼요. 바울이, 그 큰 사도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디모데는.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혼란 속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설파합니다. 박해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담당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자가 됐어요. 무엇이 디모데를 바울의 가장 강력한 동역자가 되겠을까요? 무엇이 디모데를 혼란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디모데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통로가 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럼 디모데처럼 연약함과 부족함이 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믿음으로 무언가를 도전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으세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온 땅을 창조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럼 디모데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시고 자주 펼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고난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알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거고 너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울 거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거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들을 수만 있다면, 내 귀에 쟁쟁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나갈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할 그런 담대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용기가 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믿음으로 도전할 용기가 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용기가 납니다. 제가 이걸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5살, 6살 정도 됐을 때 일입니다. 첫째가 감기가 걸려서 고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39도 막 이렇게 되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급하게 24시간 하는 병원을 찾았어요. 분당에 있는. 네, 아내는 둘째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집에 있었고 첫째하고 저만 둘이서만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진료가 끝났어요. 이제 해열제 주사를 맞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사 시간이 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절대 주사를 맞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황했어요. 5살, 6살짜리 이거 말 잘 들었던 꼬맹이가 갑자기 너무 완강하게 주사를 안 맞겠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사 안 맞으면 큰일 나. 막 겁을 주고 이 주사 맞아야 나. 막 설명을 해주고 주사 맞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 제가 막 유혹하고 막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잡았어요. 주사 맞아! 이렇게 제가 잡았을까요? 제가 곧바로 아내에게 SOS를 청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엄마랑 대화를 하는 거죠. 고개를 몇 번 끄덕이더니 이 아이가 주사를 맞겠다고 하는 거예요. 겁은 나지만 용감하게 아이가 주사를 맞았습니다. 전 너무 당황했어요.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을까? 뭐라고 얘기했길래 갑자기 아이가 돌변해서 주사를 맞았을까? 제가 나중에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황당했어요. 말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이는 씩씩한 아이야. 넌 용감한 아이지. 용감하게 주사를 맞을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주사 맞으면 낫게 될 거야.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말 했다고 주사를 안 맞겠다고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했던 애가 주사를 맞는다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실 아이에게 배신감이 느꼈어요. 아빠 말은 안 듣고 엄마가 최고라고 엄마 말을 듣는구나. 그럼 어떻게 자꾸 두려웠던 아이가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이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아이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엄마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말이 아이에게 용기를 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작은 아이처럼 두렵고 무섭지 않을 때가 왜 없겠어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내 안에 없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도전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요 세상에 온갖 소리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각자의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사는 시대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펼쳐 읽으셔서 우리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과 광야 인생길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